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7장 36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6절 지난 시간에 조금 맛보기로 봤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읽으면서 그 의미들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제 청했고 청함을 받은 우리 주님은 그 대구로 가셨어요.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44절로 46절의 기록을 볼 때 그가 예수를 초청한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는 아마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가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상당 부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몬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호기심에 이끌려서 또는 다른 사람이 큰 선지자라 이렇게 부를 만한 그러한 분이니까 무엇이 그분에게 있는가 이렇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귀빈이 자기 식탁에 오심으로 해서 자신의 명예가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에 대한 고소할 빈거를 찾기 위해 초대했을 거라는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아직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죄인시하며 원수시하는 단계는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모든 의도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도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목적과 이유로 예수님을 모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 선한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더 그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죠?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본절에 나오는 여자를 창기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여자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지 범했는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지 뭐 전혀 그 근거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언급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한때 나쁜 길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타락이 공공연히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그 후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서 죄인 취급을 하지 않았는가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녀는 비록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지만 이전부터 들어온 예수의 소문에 희망을 갖고 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소문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매우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그 주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향유를 담은 옥합은 향유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아마 둥근 그릇으로서 손잡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릇 속에 든 그 기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 부분을 깨트려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옥합은 아마도 그 당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매우 값진 품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 든 향유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의 고급 향유나 값비싼 화장수는 보통 로마 귀부인 여인들이 주로 사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귀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재산으로 사람들이 여겼던 것이죠. 따라서 이 향유는 그 여인이 특별한 목적으로 구입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적선을 구하는 거지들은 초청을 받지 않고도 잔치에 들어가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갈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 여인도 그러한 비천한 무리들 틈에 섞여 있었을 겁니다. 계속 38절로 가보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발 곁에 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그 억제할 수 없는 슬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받쳐 올랐고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해줬고 또 예수님 자신이 정말 놀라운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그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여인은 자신으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께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아마도 머리를 풀어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풀어 발을 닦았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면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의 하나였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은 수치를 무릅쓰고 감격과 경의를 표한다는 뜻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요. 여러분, 여인의 왕관이라고 할 만한 그 머리털로서 예수의 먼지 묻은 발을 닦는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철저한 겸손인가, 얼마나 철저하게 깨트려졌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엿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와 참된 만남이 이루어진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에 대해 슬퍼하며 회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위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내어놓고 헌신하며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어떻게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여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이 사건을 보고 한편으로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가 못마땅한 투로 혼자 중얼거린 것은 죄인인 한 여인이 식탁으로 접근한 사실에 대한 불쾌감, 아마 그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은근히 기뻐한 것은 예수께 대한 그의 의혹을 정당화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가 선지자라면 당연히 발 앞에 무릎 꿇는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아마 그렇게 된다면 그녀를 물리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따라서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신 예수는 바리새인의 눈에 똑같이 천박한 사람으로 아마 이 시몬의 눈에는 비춰졌던 것이겠죠. 이 바리새인 시몬은 과연 예수님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선지자인가 하는 문제에 아마 골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지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40절로 4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7장 40절로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온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인인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는 광경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이제 찬송 전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본문은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잘못된 생각을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깨우쳐주시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미 시몬의 생각을 알고 계셨음을 나타냈고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빚진 자의 비유란 빚 주는 사람이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에게 탕감의 은전을 베풀어 주었을 때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보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무 고마우니까요. 여기에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의 단위로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의 가치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그것은 죄인이 그 빚진 자는 그 여인, 그것을 상징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을 충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자연스러운 문답법으로 시몬 자신이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똑같은 탕감의 은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시몬과 그 여인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말씀은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안 하고 계시지만 시몬을 꾸짖고 계신 거죠. 한편 빚진 자의 비유는 모든 인간들에게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신 선포로서 인간들의 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 시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책임을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죠. 자, 계속되어지는 7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저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해서 여기서 많다라고 이게 강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많다 많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로서 모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많다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여인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해도 모두 사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중요한 단어죠. 사해졌다. 요 말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아 지금은 완전하게 깨끗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는 구절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구절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구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카톨릭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랑, 즉 여인이 행한 사랑의 행위 때문에 용서를 얻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사랑이 용서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뜻 보기에는 여기 사용된 이는이라는 말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보입니다. 그러한 해석으로부터 카톨릭의 공독설, 행위, 구원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신 여러분들이 다 개혁주의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혹여 캐톨릭 성도들이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실지 청취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세 가지 때문에 이러한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첫째로 접속사 이는 그 여자가 죄가 사해진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비유와 50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녀의 죄가 참으로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이 용서의 이유나 원인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죄가 사해졌다는 것, 그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둘째로 성경 전체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억측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억측이라는 게 뭐죠?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공독설, 이것이 억측이라는 거죠. 억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오직 은혜로 내려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러한 해석은 예수께서 비유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요점과 상치됩니다. 예를 든다면 비유의 요점은 두 채무자의 빚이 은혜에 의해서 탕감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그녀의 사랑은 용서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해석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귀한 역사를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장 48절 5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해당하는 헬라어 아페온타이는 용서하다는 뜻을 지닌 아피에미의 3인칭 복수, 완료, 수동태, 직설법 형태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죄가 사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그 여인의 죄사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선물로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현재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선언하십니다. 그러한 까닭은 이 여인에게 죄사함에 대한 확증을 주심과 동시에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 행위를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혼과 육신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와 같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를 그토록이나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죄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볼 때 참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규모 있게 살펴볼 수 있음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여인과 같은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주의 사역에 열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나의 구원과 나의 사랑이 별로 희시부지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용서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만하죠.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